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8절 말씀 중에 제가 요약되는 30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통치하는 시대. 이 시대는 성령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일을 진행해 가실 때에 하나님의 퍼펙트 타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에는 때가 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양합니다. 어렵고 고통이 많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시간표대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춤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끝은 행복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그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 혼자 자랑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낮추고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면, 오늘 여기는 이 화면에는 안 나왔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서 많아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막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요셉이 들어가서 그렇게 애굽을 살리는 큰 공적을 이루었는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만들었어요. 학대하고 노예처럼 부려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고난이 없고 너무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다 보면 천국을 잊어버려요. 천국에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심한 시련을 줘가지고 인생이 니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과 같이 한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막 수백 명이 죽는 것을 보면서 너의 자녀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바로 세상을 떠날 수 있다. 하나님 의지하고 네 자녀 잘 교육하고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막그 성을 쌓게 하고 벽돌을 굳게 하고 많은 일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그때서야 자기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언제쯤 구원해 주시겠나이까? 우리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겠나이다. 요셉의 공적을 인정받아가지고 바로왕의 특별한 대우 속에서 잘살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막 고난이 오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세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유용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저희가 전에 잘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4년 12월 14일 이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연이 없어요.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미리 여러분 과거에 고난 많이 받게 하시고 과거에 또 봉사 많이 하게 하시고 경험 많이 쌓게 하시고 말년에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어드바이스 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신장로님처럼 장립 탁 세우시고 이 시대에 여기 와서 일하시라고 오늘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저도 혼자 막 잘해보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때 여기에 이 교회 세우시려고 정말 퍼펙트 타이밍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로케이션이 저 플래튼과 마브라, 나미라다, 위테오, 와, 브레나파까지 정말 좋은, 오기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만드시려고 여기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더라. 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중에 산파에게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했어요. 바로왕이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 집에 가가지고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만약에 죽이지 못했을 때 나중에 남자인 것을 발각되면 군인들이 와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모세의 집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였어요. 원래 그 법대로라면 바로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세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놈이 정말 방실방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아이는 특별하구나 마음속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집에서 3개월 동안 몰래 숨겼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응애응애 우는 소리가 나고 또 이 그 바로의 군대들이 와서 아들인지 딸인지 살펴볼까봐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해가지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뛰어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퍼펙트 타임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러 왔다가 어린아이가 울면서 갈대에 떠나가는 것을 보고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져봤더니 너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바로의 공주가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양자로 입적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게 했어요. 지도자로서 필요로 한 무예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그래서 인간에 필요한 지식을 그 바로의 왕궁에서 다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지금 하나하나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교육, 인간적인 교육, 학문과 인격 소양과 무예와 건강한 몸과 앞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필요한 것을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지식인 밑에서 교육기관 밑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그 인간의 관점에서만 훌륭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지금 ESKY, 스카이가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서울대와 고려대와 연세대 학맥이 무지무지하게 크다고 합니다. 상류층에는 다 그 사람들이 꽉 잡고 있고 자기네들끼리 특권의식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머리가 좋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명문대를 나왔고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와 같은 인간의 관점에서만 특절하고 프라이드와 명예와 자기 가진 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 지금 그와 같은 레벨이에요.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건강하고 아주 왕자로서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4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스스로 뭔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인간의 관점에서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학교에 따로 보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학교는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인간의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프라이드와 자기의 특권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가진 것을 사정없이 깨트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40이 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돼야지 하고 이렇게 일을 찾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인에게 얻어맞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가 어찌 감히 내 민족을 때린단 말인가. 그래서 그 애굽인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빨리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와서 봤더니 어제 싸웠던 그 애굽인 이 이스라엘 사람이 같은 형제끼리 막 싸운단 말이에요. 모세가 정말 화가 났어요. 너희는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왜 서로 싸우느냐? 그랬더니 어제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 모세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냐고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살인자야? 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깜짝 놀랐죠. 같은 민족으로서 나의 의도를 알고 나를 숨겨줄 줄 알았더니 자기 의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인을 죽인 살인자로서 몰아버리니까 모세는 이제 도망가야 합니다. 바로에게 그 소식이 들리면 이놈 너를 갖다가 입적해서 내 아들로 키웠더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내 군사를 죽이다니 저놈을 사형에 처하라 그럴까봐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바로 그거예요. 모세야 너 혼자 일할 수 없단다. 네가 너의 지식으로 네 혼자 힘을 할 때 너는 이렇게 살인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바로의 군사에게 잡혀서 죽을 운명에 처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내가 훈련하는 연마하는 내 학교로 들어와라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가면서 보면 그 허허벌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다니면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저기에 볼로 고립된다면 아 이게 물이 어디 있나요? 물도 찾을 수 없고 그늘도 없고 날마다 그 뙤약빛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모세가 거기에서 40년을 친구도 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동안 배운 거 여러분 우리끼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자기가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배웠던 그 훌륭한 학문과 그 지식을 서로 나누고 말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없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혀가 뻣뻣해졌어요. 처음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 모세는 말에 능하였도다라고 했는데 80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어눌하고 말을 할지 못합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자기의 특권을 다 버렸습니다. 학문을 다 버렸습니다. 왕의 권위를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인간적인 것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80노인의 힘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여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주의 백성을 도저히 인도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한다. 나를 믿고 따르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그래서 모세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위대한 능력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부터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전호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책을 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혈통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요. 아마 오늘날 하버드의 법대쯤 졸업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요. 젊고 전도 유망한 오늘날로 치자면 검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던 이 사도, 이 사울. 그가 처음에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를 판단했죠.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간일 뿐이야.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경멸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이 스테반을 죽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유대 공회에 가서 그 사람 죽이는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그냥 휘황찬란한 빛이 팍 쏘이면서 이 사울을 쓰러뜨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넣으시니까 나는 네가 빗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의 그 천능한 능력과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멘붕, 멘탈 붕괴에 빠졌어요. 내가 생각했던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했던 예수가 그게 아니었구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학문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 순간 예수를 알고 나서 이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과거를 배설물로 여긴다. 똥과 같이 여긴다. 학문? 똥과 같이 여긴다. 율법? 똥과 같이 여긴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나타나신 은혜로 나에게 나타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로 인하여 나는 살아간다. 그 다음부터 이 바울은요 이제 사울이 원래 큰 자라는 이름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는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 다음부터 바울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혈통, 인간의 잘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I can do everything through you give it to me strength.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약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막 공부도 못하고 막 사회에서 막 치고 연약한 사람을 막 즐겨 사용하느냐?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가진 것도 다 가진 스펙을 가진 사람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졌을 때 그 사람 잘 사용해요. 그런데 열심히 올라가가지고 깨어지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아마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편견과 교만과 자기 프라이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얘기해봤어요. 시도 안 막혀요. 자기의 서울대 학벌만을 자랑하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시대에 그 사람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손 들고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성령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 7장 17절에서 38절의 내용을 보면은 지난주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설교를 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모세는 다시 한번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서 구원시켰느니라. 그런데 모세는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본문을 한번 보세요. 37절 한번 여기에 검은 글씨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말은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그걸 강조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유대 관원들이 스데반을 지금 공격했습니다. 네가 모세의 율법을 모욕하지 않았느냐? 모독하지 않았느냐?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아니했느냐?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존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라는 계시를 받은 이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예수님이니라. 모세는 율법을 받았지만 이 예수님은 최종 계시인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니라. 지금은 성령의 세대이고 성령의 통치받는 세대이고 그러므로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예수 믿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바로의 포로에서부터 해방시킬 그게 모세였지만 마지막 선지자로서 모세와 같은 새 모세로 오신 예수님. 최종적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죽음과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스데반은 모세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또 중요한 키워드는 성령이에요. 성령.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안식교에 빠질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율법으로 먹지 말라. 그리고 그 마음에 정작 율법의 그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받고 성령이 열매로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율법은 저절로 완성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고 이 법대로 안 하면 너희들은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 없어요. 법보다도 더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남편을 편하게 하고 내 사랑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내를 편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로서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심령에 새기게 되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날마다 읽고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치심은 생각지 않냐고. 율법 지켜야 돼요.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돼요. 뭐 이거 먹지 말아야 돼요.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 없으면서 율법만 지키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던 사람들. 근데 오늘 스데반은 정확하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격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모세는 계시자로서 율법을 받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새 모세이신 예수님은 최종적인 계시의 완성자로서 아버지께 새로운 계시를 받았는데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성령 받아야죠. 그래서 금요일날 이 기도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형식 다 타파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 시대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일하길 원하지 여러분이 다른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령의 이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다시 한번 앞에 검은 글씨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 그가 예수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율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으라. 이게 바로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자,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한번 교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당신을 내 구주로 내 안에 모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정말 고백하고 믿으면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요. 이게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 성령은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막 놀라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차이가 나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만약에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을 읽는 사람은 항상 성령님이 성경의 마지막 읽을 때쯤 되면 여러분의 안에 이미 충만히 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면서 삶의 좋은 방향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그게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뜨거운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존 하이드는 인도에 선교사로 나갔던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부흥사가 이 존 하이드가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열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운전해가지고 아침 7시에 8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해서 이제 좀 쉬고 아침도 먹어야지 라고 이렇게 저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존 하이드를 만났어요. 그리고 존 하이드가 하도 유명하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싶었어요. 이 부흥사가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존 하이드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실로 가지요. 아침도 안 주었어요. 그리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6명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하이드는 머리를 땅에 대고 뛰어 기도하고 이 부흥사도 존 하이드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이 존 하이드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2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이 부흥사도 같이 옆에서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이 존 하이드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성령이 막 역사하시니까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이 있고 배고픈 것도 피곤함도 다 잊어버리고 그 거룩한 자리를 나가고 싶지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아침 8시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3시 30분에 하이드가 마무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4시부터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잔 대접하고 빨리 씻고 옷을 갈아입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부흥의 장소로 부흥사를 넣어드리고 그리고 하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실에 가서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부흥사가 설교하는데 그는 기도하는 중에 설교고 본문이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심했는데 기도하다가 그것이고 뭐고 다 이제 성령이 내 입술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했는데 그 설교에 그 많은 관중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막 옆에서 통영하던 사람은 막 성령이 충만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딴 사람이 와가지고 또 통역하면서 은혜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사는 고백합니다. 존 하이드의 기도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한 비결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장로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그렇게 우리가 꾸준히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놀랍게 부응될 것이고 그 필요가 없으면 너희들끼리 잘하라고 할 것이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곳에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성령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 우리는 죽도록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이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고 사랑이 넘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많은 영혼을 구하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